시대 뒤 성숙됨, 성숙된 이스라엘의 통치 방면 세 번째. 이번 메시지는 창세기 41장입니다. 이 장은 요셉의 생일을 더 자세히 펼쳐 보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요셉은 성숙된 생명의 통치 방면을 대표합니다. 이러한 생명의 대표자인 요셉은 그리스도의 탁월한 예표입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예표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한편으로 성숙된 생명의 통치 방면을 대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대표합니다. 요셉의 생애의 기록에는 두 노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노선과 통치하는 생명의 비결의 노선이 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의 노선을 더 살펴보고 다음 메시지에서는 통치하는 생명의 비결의 노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번 메시지에서는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의 일곱 방면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는 일곱 방면을 더 다루겠습니다. 사망의 감옥에서 부활함. 요셉은 사망의 감옥에서 부활한 분인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체포되어 감옥에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진해서 감옥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즉 그분은 사망의 감옥으로 자원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분이 기꺼이 사망으로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능력, 어둠의 권세인 음부는 즉시 그분을 맞이해서 그곳에 영원히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망은 그분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흘 동안 사망의 감옥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날들 동안 사망의 능력은 있는 힘을 다해 그분을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망은 그리스도를 잡아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더 능력 있는가? 아니면 부활이 더 능력 있는가? 분명히 부활이 사망보다 더 능력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생명일 뿐 아니라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잡아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사망에서 나오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나는 교회들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즉위함. 요셉은 또한 권위를 가지고 즉위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셉은 지하 감방에서 풀려나온 그날 애굽 전국을 통치하는 실질적인 통치자로 즉위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 권위를 가지고 즉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거절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분을 하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분을 주로 만드셨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즉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영광을 받음. 그리스도가 즉위했을 때 그분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은 이 점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하 감방에서 풀려났을 때 영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반대자들은 그를 팔고 경멸했을 뿐만 아니라 지하 감방에 던져넣었습니다. 41장에서는 감옥을 지하 감방이라고 부릅니다. 요셉이 있었던 지하 감방의 생활 환경은 오늘날의 이 나라에 있는 감옥의 환경보다 더 나빴습니다. 요셉이 던져졌던 지하 감방은 구덩이였습니다. 그를 그곳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은 그를 심하게 고통받게 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들어올리셨고 보좌에 앉히셨을 뿐 아니라 그에게 영광도 주셨습니다. 당신은 요셉이 영광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바로의 버금수레에 태워진 사실에서 증명됩니다. 그가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은 그의 형제들이 그의 채색 옷을 벗긴 것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바로의 버금수레에 탄 그를 보았을 때 영광 중에 있는 한 사람이 그곳에 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선물을 받음. 요셉은 지하 감방에서 풀려나 보좌 위로 올려졌을 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도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하여 종교와 영광의 관을 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즉위하시고 영광 받으신 뒤에 선물도 받으셨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은 그리스도가 약속의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것을 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받은 것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수십 세기 전 옛날에 그와 같은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영광 받았을 뿐 아니라 선물들도 받았습니다. 요셉은 영광 받았을 때 세 가지 금반지, 의복, 금사슬을 받았습니다. 반지는 그의 손에 끼워졌고 사슬은 그의 목에 걸려졌고 옷은 그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받은 선물들을 묘사합니다. 이 선물들은 그분이 교회에게 다시 주신 선물입니다. 당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처음에 그는 두 가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은 그의 손에 끼워진 반지와 그의 몸에 걸쳐진 옷입니다. 그때 그는 금사슬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그 영이 인치심과 같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50년 전에 나는 금박으로 된 가족 성경을 샀습니다. 나는 그것을 가지자 곧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표시하기 위해 그 앞에 내 도장을 찍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나의 것임을 증명하지 못할까 염려했었습니다. 그러나 내 성경에 도장 찍은 후 나는 그것이 내 것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날에 인치심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인친 것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우리 위에 인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내 성경이 나는 위트니 스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합시다. 그러나 내가 성경에 도장 찍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께 속하는 것을 원치 않고 사탄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는 느낌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고 인쳐진 사람은 결코 주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옥에 갈 수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이 인치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고대 애굽인들은 그들의 반지를 도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반지로 인치는 것은 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받은 인장 반지는 그리스도가 받으신 성령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고 즉위하신 그때에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에게 인칠 인장 반지인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은 그에게 이것으로 인치십니다. 구원받은 자인 당신은 살아있는 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설사 라스베가스의 도박장에 도박하러 갔다 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이 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한 곳에 머물지 말라는 느낌을 당신에게 줍니다. 우리의 요셉인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서 인을 받아 그것으로 우리에게 인치셨습니다. 지금 이 인치심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위에 있습니다. 요셉이 두 번째로 받은 선물은 옷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적어도 두 가지 옷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구원을 위한 옷이고 다른 하나는 승리, 즉 보상을 위한 옷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구원만 받았기 때문에 한 가지 옷만 받았습니다. 그는 아직 승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를 의롭다 하는 의의 옷을 받은 후에 승리의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구원의 옷과 더불어 또 다른 옷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종종 나는 시편 45편의 왕후가 두 가지 옷을 가졌다는 것을 지적해왔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객관적인 의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승리를 위한 주관적인 의입니다. 신약은 우리 믿는 이들이 두 가지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첫 번째 옷은 누가복음 15장에 있고 두 번째 옷은 계시록 19장에서 발견됩니다. 구원의 옷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데 맞는 옷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옷은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옷은 객관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입는 옷이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분입니다. 당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아버지와 함께 앉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를 덮어주고 이 자격을 얻게 하는 의의 옷이 필요했습니다. 이 옷은 우리의 의이신 객관적인 그리스도이며 이것은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롭게 된 후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낼 때 그분은 우리의 주관적인 의의가 되십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가 입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분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오신 주관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 옷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분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참 의이십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우주에 어떤 의의도 없습니다. 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의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한 분이 있으니 이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비논리적으로 들릴지라도 이 의의는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의의가 될 수 있으며 그분에게 이 의의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용어를 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 우주에서 유일한 의의는 그리스도입니다. 더욱이 이 의의는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입히도록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받도록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원입해진 의이십니다. 아버지가 그분에게 주는 이 의의는 그분에 의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더욱이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분은 자신을 끊임없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 선물입니다. 의이시며 그분에게 받은 의의를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는 삼일성과 연관됩니다. 만일 이 의의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면 합법적으로 그다지 유효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비록 우주의 유일한 의의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지만 아버지가 이 의의를 아들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할 권리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이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첫째로 객관적인 의의를 전해주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의의를 전해주도록 아들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첫 번째 옷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믿을 만한 보험회사의 정책보다 더 확실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옷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 옷을 입음으로써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확실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두 번째 정책을 위해 필요한 할증료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옷을 얻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옷과 주관적인 옷이 선물임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두 가지는 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이며 아들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이 두 옷을 입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확실히 나는 첫 번째 옷을 입고 있고 두 번째 옷은 내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옷은 산출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당신도 두 번째 옷을 받았고 그것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주 예수여 나에게서 당신 자신이 과정을 거치소서 주 예수여 나의 두 번째 옷이 되시기 위해 나에게서 나타나소서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옷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옷과 관련된 것은 세 번째 항목 즉 요셉의 목에 걸렸던 금사슬입니다. 성경에서 목에 건 사슬은 복종된 의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순종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곧은 사람이 금사슬을 거는 것은 아주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숙이는 목에 있는 금사슬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목에 건 사슬은 하나님의 계명에 정복되고 복종되어진 의지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목이 이렇게 정복되고 복종될 때 그것이 사슬을 건 것입니다. 당신은 남편과 싸우면서 목걸이를 걸고 있는 여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보았을 때 나는 속으로 당신은 목걸이를 벗어야 합니다. 당신은 목이 곧은 사람이기 때문에 목걸이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남자의 넥타이도 사슬의 전형입니다. 이렇게 사슬을 거는 것에 관련된 많은 자세한 것들이 있습니다. 목에 건 금사슬은 순종을 위한 그 영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은 구원에 대한 선물일 뿐만 아니라 순종에 대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러한 비결은 참으로 감탄스러운 것입니다. 만일 내가 요셉에게 주어졌던 선물들을 기록했다면 첫 번째로 반지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사슬을, 마지막으로 옷을 언급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옷이 금사슬 앞에 언급된 사실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42절에 있는 세 가지 선물들의 배열은 영적 배열에 따른 것입니다. 영적 배열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구원을 위한 영을 받습니다. 이것은 인치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의의 옷을 받고 그리스도를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살아내려면 우리의 목에 금사슬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이 성령에 의해 정복당하고 복종되고 속박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 성령이 당신을 속박할 것입니다. 성령이 당신의 곧은 목을 속박하여 부드럽게 하고 복종시킬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목에 사슬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10대들 중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10대였을 때 목이 곧았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를 매우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목은 여전히 매우 곧았습니다. 여러분 중 10대의 다수가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 예수님을 불렀을 때 당신은 자연히 속박됩니다. 주님은 그분의 사슬을 당신의 목에 거심으로 당신의 목은 부드러워지고 복종됩니다. 때로는 당신의 성질로 인해 당신의 어머니가 속상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목은 속박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과 같이 곧지 않습니다. 당신의 목이 아주 곧았을 때 그것을 멜 사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당신은 성령에 의해 속박당하고 순종하게 하는 그 영에 속박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복종을 표현하는 순종을 위한 성령의 아름다움이 당신 목에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복종되어 당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18살이 되면 나의 자유를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금사슬로 속박된 사람의 간증이 아닙니다. 그의 목에 사슬을 건 사람은 그의 부모와 그의 선생님들에게 복종합니다. 당신의 목에 사슬이 걸릴 때 그것은 순종을 위한 그 영의 금 같은 아름다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요셉이 받은 선물들이며 우리에게 전해진 것들입니다. 나는 내 손에 반지가 있고 내 온 존재를 싸는 옷이 있으며 내 목에 걸린 금사슬과 함께 내 안에서 나오게 될 또 다른 옷이 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선물들을 받으셨고 그분은 이 모든 선물들을 나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나도 그분 안에서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셉에 의해 예표됩니다. 세상의 구주, 생명을 유지하는 자, 비밀의 계시자가 됨.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죽여하셨고 영화롭게 되셨고 선물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세상의 구주십니다. 세상의 구주이신 그분은 또한 생명을 유지하는 자이시며 비밀의 계시자입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이 세 방면을 예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명칭이 바로가 요셉에게 준 사브낫바네아라는 이름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은 첫 번째로 세상의 구주를 의미하고 둘째로 생명을 유지하는 자를 의미하고 셋째로 계시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주이신 그분은 생명을 유지하는 자이시며 비밀의 계시자이십니다. 이 모든 명칭이 요셉에게 붙여졌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비밀의 계시자였으며 세상의 구주였습니다. 그는 백성의 생명을 보존했기 때문에 구주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자가 된 요셉에 대한 성경 기록은 놀랍습니다. 바로는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암소의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곡물의 이삭의 꿈이었습니다. 왜 바로는 일곱 거북이와 일곱 검은 돌을 꿈꾸지 않았습니까? 암소와 곡류는 둘 다 먹기에 좋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암소에서 나온 스테이크를 먹고 있고 곡류에서 나온 빵을 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생명,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을 봅니다. 우리는 생명의 두 종류를 다 누려야 합니다. 성경의 순서에 따르면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오직 식물의 생명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 사람은 구속을 위해 뿌리는 피가 필요하므로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후 사람은 그의 공급원으로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을 취해야 합니다. 사실 동물의 생명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을 누리기 전에 구속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우리는 떡과 피를 봅니다. 비는 구속을 위한 주님의 동물의 생명에서 나오고 빵은 그분의 거듭난 생명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자 요한은 보라와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구속을 위한 동물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주님은 그분 자신을 땅에 떨어져 거듭나 번식하는 하나의 밀로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은 거듭남을 위한 식물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다 창세기 41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볼 때 우리는 성경이 참으로 신성한 책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것을 구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깊이 안으로 더 파고들수록 나는 그 내용들이 신성하게 계시되어 있음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확실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창세기 41장과 같은 장을 쓸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구속을 위한 동물의 생명과 생산을 위한 식물의 생명 둘 다를 포함하고 있는 생명의 유지자인 주 예수님에게서 생명 공급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우리는 이렇게 공급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이시며 동시에 생명을 유지하는 자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꿈들을 해석하는 분인 비밀의 계시자이십니다. 당신은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꿈들을 해석했던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꿈들에 의해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계시 비밀들이 나타납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적어도 7가지 꿈들을 해석하였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많은 다른 꿈들을 해석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비밀의 계시자이십니다. 교회를 취함. 41장 45절에서 우리는 요셉이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나스를 그의 아내로 취했던 것을 봅니다. 요셉의 아내는 이교도인 애굽인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 의해 거절당했던 동안에 그녀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거절당하셨던 동안 이방인들을 그분의 아내로 취한 것을 묘사하는 예표입니다. 그분은 이방인들과 함께 머무르셨을 때 그들 중에서 한 아내를 얻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교회를 묘사하는 세 아내, 아담의 아내 하와, 이삭의 아내 리브가, 요셉의 아내 아스낫을 보았습니다. 아담의 아내인 하와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그리스도의 일부분임을 묘사합니다. 그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질에서 동일하고 결국에는 그분과 함께 한 몸이 됨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하와는 그리스도와 일부분이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그리스도에게 돌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리브가는 부르심받고 택함받은 자, 그리스도의 한 근원에서 나온 자인 교회를 묘사합니다. 이삭은 특별한 근원에서 나왔고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하고 부르기 위해 그 근원으로 보내졌고 그녀를 이삭에게 데려오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이 택함받은 사람은 리브가였습니다. 아스낫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거절당하시는 동안 이방세계에서 취하신 교회를 묘사합니다. 거절당한 그 시기에 그리스도는 이방세계에 오셔서 그곳에 머무르셨고 이방세계에서 교회를 얻으셨습니다. 그의 아내 아스나르에게서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므낫세의 이름은 있게함을 뜻합니다. 므낫세가 태어났을 때 요셉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므낫세가 태어남으로써 요셉이 그의 모든 괴로움을 잊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므낫세가 태어났을 때 요셉은 주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나의 괴로움을 잊게 하셨다고 말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산출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그분의 괴로움을 잊으심을 선포할 것임을 계시합니다. 만일 아니하임 교회의 복음 집회에서 어떤 열매가 산출된다면 그리스도는 전 우주에게 므낫세 나는 나의 괴로움을 잊었다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장성케 함을 뜻하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 태어났을 때 요셉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장성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에게는 괴로움 대신 장성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산출할 때 그리스도는 기뻐하시면서 더 이상의 괴로움은 없다. 모든 열매들을 보라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양식으로 백성을 공급함. 요셉은 굶주린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이러한 양식의 공급자인 그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분인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양식을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굶주린 백성에게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이 무진장한 이야기임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그 풍성을 다 알 수 없습니다.